좌우로도 인사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땅끝에서 주를 만납시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잘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9장 말미 부분에 나타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걷는 이 길에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순서별, 시간대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가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세 사람 이야기를 한데 배치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57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길 가실 때에 그랬어요. 뭐 인생길인지 남자의 길인지 뭐 선교하는 길인지 좀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하죠. 그래서 문맥에서 보면 51절에 정확하게 무슨 길인지 나와 있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임박해서 예루살렘을 세 번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 각각 다 목적과 자세가 다르죠. 첫 번째 방문은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호산나의 노래 속에 연도에 늘어선 백성들의 환영 속에 옷을 길에 깔고 왕으로서 처음에는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로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어요?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 두 번째 방문은 선지자로서의 방문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방문은 제사장으로서의 방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시죠.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길입니다. 자, 바로 그 길 위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가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다가 묶어놓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첫 번째 사람을 좀 만나보도록 하십시다. 58절, 57절서부터 좀 읽을까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인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세 사람의 공통점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마태가 서기관으로 밝힙니다. 그러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로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쓰고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적용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평생을 서기관으로 살면서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짜고짜 앞에 무슨 그 흔한 질문도 없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이 좀 충동적인 사람이 아닌가라고 비춰질 정도로 굉장히 그 단도직입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으로 봐서 글쎄요, 충동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저분이면 그리고 저분이 목적하고 저분이 가시는 길이면 어떤 것이라도 내가 포기하고 함께 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겠다라고 각오가 섞길래 이런 과감한 표현을 했을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꺼내놓은 대답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5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이 본문 많이 익숙해 있죠.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선 서기관의 따름에 꺼내놓은 대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굴과 둥지를 얘기했어요. 적어도 여우에게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굴과 둥지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면서 매력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거기 뒤에 예수님의 자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거처할 집 한 칸 자체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해왔어요. 예수님이 마치 무슨 신세 한탄하듯이 쓸쓸하셔서 어쩌다가 나는 집 한 칸 없냐? 뭐 그런 뜻일까요? 적어도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상식선에서. 그럼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통 우리 인간들에게도 거주지는 가장 매력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땅에서 집 한 칸 없다는 것만큼 참 서러운 생활이 없겠죠? 근데 적어도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꺼낸 의도, 그리고 그 의도와 따라 나서겠다는 사람의 관계를 한번 연결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서기관은 저분 정도면 따라 나설 수 있겠고 함께 할 수 있겠다. 저분이 가시는 길이면 나도 같이 가고 싶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섰길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이겁니다. 그런 가장 안전한 최후의 보루인 인간들에겐 가장 매력 있는 공간일 것만 같은 그것도 또는 그것마저도 뛰어넘는 어떤 것이 내겐 있다 그 뜻이에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통해서 이 따라 나서겠다는 서기관에게 다시 한번 되짚는 겁니다. 이 땅에 내게 매력을 주고 내게 안전을 보장해 주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정말 초연할 수 있느냐? 우리 주변에 이제 보면 참 이해 못할 결단을 하는 분들이 참 많죠. 보장된 미래, 또 보장된 안전,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어느 날 이 험한 길로 걷겠다고 나서는 젊은이들과 그런 또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상식선에서 놓고 볼 때는 조금 거친 표현으로 미친 짓 같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꺼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가 나를 따라 나선다고까지는 좋은데 정말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초연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초연할 수 있느냐? 이번 38차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뭐죠? 땅끝에서 주를 만나리라. 우리는 어쨌거나 이 길을 걷고 있고 가야 됩니다.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여정 속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을 부추기고 선택을 요구하는 삶의 언저리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 질문을 주님은 또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초연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사람을 좀 한번 볼까요?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좀 태도가 다르죠.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따르라 그래요. 근데 마태 기자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의 실체가 제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 그러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근데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뭘 또 따르라 그래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따른다고 따르는 그 따름에는 뭔가 예수님의 시선과 이해 속에서 볼 때는 만족치 못하는 조금 더 촉구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은 그 제자에게만 요구되거나 필요한 질문일까요? 아니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되물으시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 마태는 정확히 이 두 번째 인물을 제자로 지적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따르는 사람에게 왜 또 따르라 그럽니까? 뭔가 이 사람의 지금까지의 따름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미진한 부분이 뭘까? 자, 맞아 보십시다.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속에 그 내면의 세계가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 이 집에 장례가 났구나. 그 뜻일까요? 이건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이 집안에 지금 장례가 났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못 가겠다는 얘기예요. 왜 못 가겠다는 얘기가 되냐면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장례 마치고 가게 달라는 말은 장례가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연세 높으신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 부양의 의무를 다 마친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따르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지금 못 갑니다 그 뜻이에요. 이 사람의 지금 삶의 반경에 걸친 문제는 뭐죠? 이 땅의 어떤 부양의 의무 때문에 주님의 영광스럽고도 어미한 왕의 부름 앞에 사실상은 지금 못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진단을 꺼내내시죠. 6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네. 적어도 지금까지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랐던 이 제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촉구 앞에 역시 그 따름의 문제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렸던 판단과 진단은 이렇습니다. 죽은 자들로 어떻게 해요?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게 이제 좀 어려운 해석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라는 것은 아직도 땅에 같이 묶여 있는 자들에게 그 부양의 의무를 맡겨라 그 말이죠. 아직 더 큰 영광에 눈뜨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가 오래전에 했던 얘기인데, 아주 명문대학의 장래가 촉망되는 높은 연봉에 미래가 활짝 열려있는 한 졸업을 앞둔 청년이 어렵고 공고하게 살아가던 목회자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무래도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대로 저는 험한 나라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그 보장된 모든 미래를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얘만 졸업하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형편과 부양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생각 안 했겠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겠죠? 서로의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대면한 부자는 다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때 아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 기도하는 기간 내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너 아깝지 않냐? 그 학교에서 공부한 거, 보장된 직장, 책정된 연봉, 아깝지 않냐? 아깝지 않냐? 아깝지 않냐? 예, 그 소리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던데요. 이 한마디에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라는 말은 아직도 땅의 가치에 묶여 있고 영원한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눈뜬 자들, 그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눈뜨지 못한 자들에게 그 부양의 책무와 의무를 맡기고, 그 뜻이에요. 그걸 도외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이 세 사람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죠. 전부 주님에 대해서 친밀감을 갖고 있었고 주님을 따를 의지도 있었고 결심도 했는데 다 삶에 문제 하나가 턱턱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인물은 이상한 얘기를 해요.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못하게 해요? 그것마저도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건 너무 좀 인정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그 당시 고대 시대의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이해하면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이것은 작별 인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 당시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작별 시간이 유난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작별을 하거나 인사할 일이 있으면 몇 날 며칠 모여서 먹고 마셔요. 그런데 지금 이 영광스러운 왕중의 왕의 초대와 부름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다급한 초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대를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도 주님이 부탁했던 얘기 중에 너희는 길에서 누구와 인사도 하지 말고, 그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 인사하지 말라는 말은 전도하는 사람은 예의범절 안 갖춰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그대들이 받고 떠나는 이 길의 사명은 그만큼 화급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로 가족과 작별케 해달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직도 지금 이 왕의 부름의 이 중요성과 어미성과 화급함에 대해서 인지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총주제가 뭡니까? 생명구원이 있잖아요. 즉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인사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몇 날 며칠씩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 얘기입니다. 자, 세 사람의 유형 중에 내 문제는 뭘까요? 여기 완벽히 비껴갈 인생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찬란한 새아침의 새벽에, 뭐 새벽도 아니죠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침에 이제 마지막 특세의 첫날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내면을 검증하고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부르짖음과 정리가 필요한가를 좀 고민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강력한 여러분들의 순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안수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을 할 겁니다. 찬양 끝나고 통성 기도하시는 가운데 안수 받을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또 여러분 각자가 또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가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간구로 끝이 나죠.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는 주님이 이끄셔야 헌신도 결심도 봉사도 땅끝에 주님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우리는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얼마나 그 각오와 결심과 결단이 상한 거미줄처럼 연약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남은 한 주간의 특세, 이어지는 선교와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슴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귀한 자리를 주시고